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지분을 방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니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주에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다윗 왕이 마침내 7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 살폈습니다. 다윗은 유언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해결하라고 유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양날의 검과 같았던 요압과 피난가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심의가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피난길에 먹을 것을 공개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그 형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큰 죄를 지었는데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의 잠자리를 도왔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다가 결국 솔로몬이 보낸 분하야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만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한 것을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떠날 때가 있음을 안다. 예,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그런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때와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소망하기는 모든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지막 말을 다 내하고서 평안하게 이제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평안하게만 떠났던 것은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또 본문의 다윗처럼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엘리사처럼 병이 들어서 떠날 수도 있고 요시야 왕처럼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의 사람의 죽음은 어떤 형태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나의 죽음까지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바른 태도입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바른 분별력을 갖는다. 바른 분별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찾아와서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바세바는 그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남이었지만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 아비삭을 아내로 맞으면 마음의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세바는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보이는 일이 작지 않고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일은 아주 작게 보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우리의 배우자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제일 처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그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 예,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그때 배우게 됩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갖겠다고 생각하거나 결심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볼 때 더욱더 또렷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4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과유불급을 안다고 했습니다. 과유불급. 과유불급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잔치를 스스로 연 것과 아비삭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그 도가 지나쳤다라는 말을 전에 유머로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미 레야. 예, 도는 지나고 이미 레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도니아의 이 행동은 레 정도가 아니라 미, 파, 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과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내 가진 것 조금 더 갖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장보다 좀 더 과한 직장 달라고 하고, 더 과한 의자 달라고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 우리를 주께 메워주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과한 부분이 아니고 그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예,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하게 매달리지만 인생을 살고 보면 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나에게 있었던 그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이 나를 주께 메워주는 줄과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내게 그 부족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주셨다는 것을 더욱더 또렷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급한 자신을 발견하면 영원히 가유하신 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주님이 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과한 주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예, 2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암송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 시편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아버지 다윗 왕이 유언으로 언급했던 요압과 시므이의 대한 징계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아비아달에게 내리는 징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6절에서 35절은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한 징계입니다. A번 솔로몬 왕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징계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죽이는 징계를 하지 않고 어디로 가도록 했습니까? 26절 볼까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되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라 하고. 예.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을 고향 아나돗으로 보냈습니다. 아나돗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위치한 곳으로 원래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할당된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그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그 도시 외쪽의 성읍들을 주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나돗에 있는 내 들로 돌아가라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즉 들로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중앙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들판에서 다른 일, 즉 가축을 사육하며 지내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이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죽여 마땅했지만 다윗 왕 앞에서 언약궤를 맨 공로로 인해서 고향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환난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이 광야 저 광야 이 동굴 저 동굴로 피난 다닐 때 아비아달도 함께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맺고 아비아달은 그 제사장인 에봇도 갖고 오곤 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쓰는 도구인데 사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yes, no 정도로 확인하는 도구였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비아달이 자기 고향 아나돗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비아달 가문에 약 한 350년 정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아달의 가문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B번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한 것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었습니까? 27절 볼까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더라. 예, 엘리의 집, 예, 그 실로에 있던 그 엘리의 집에 하신 말씀이 응했다고 합니다. 그 엘리의 집 안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직이 폐하여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비아달이 엘리의 후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연결 계보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때에 했던 그 소위 저주가 이때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다 그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행하지 못하게 한 것이 정치가 종교 위에 있는 것인가? 얼핏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제사장 이런 것과 상관없이 끝이 나야 됐는데 과거에 아버지 다윗 왕 때에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그 엘리 제사장 때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일들은 수십 년 후에 어떤 일들은 수백 년 후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갑니다. 네, 4번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네, 28절 볼까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음이더라. 예, 요압이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 요압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고 하는 것은 둘러둘러서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요압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소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요압은 아비아달에게 파면이라는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가다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패주하다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것. 예, 전쟁에서는 제대로 도망가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도망가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굉장히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 앞에 아도니아도 제단 뿔을 잡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제단 뿔을 잡는 것은 범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도피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도피성은 부지 중에 남의 생명을 해한 사람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부지 중에 뭘 행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예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했습니다. D번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해 있다는 것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졌을 때 솔로몬 왕은 분하야를 보내며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우리 29절과 3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가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여이다.
예, 너는 가서 그를 치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도망가지 않고 나는 그냥 국가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다윗 왕이 시키는 것 나는 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또한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 밖으로 나오라는 분하야의 요구에도 나오지 않고 버틴 것은 자기가 장막에 있으면 그래도 소위 신앙인인데 장막에서 사람을 죽이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 것은 그만큼 죽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압은 이스라엘의 최고 장군 아닙니까? 그 장군에게 어떤 기계와 같은 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요압의 장면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가 그 한 20년 전에 본 그 태조 왕건의 한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어떤 장면이었느냐면은 그 후백제 견원의 부하 중에 능창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해적이었습니다. 해적이어서 그의 별명이 수달 장군이었습니다. 예, 수달 장군인데 그 견원과는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끈끈했습니다. 그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했는데 그 왕건에게 잡혀서 궁이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궁에가 신문을 하면서 나한테 절을 하고 살래? 아니면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 속에가 들어가 죽을래? 라고 하는데 그 수달 장군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씩씩하게. 그래, 그 후에 견원이 그 수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수달이 죽었어, 수달이 죽었어라며 오열하던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 고대 장군들은 저랬나?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요압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예, 이번 요압의 반응을 들은 솔로몬 왕은 분하야에게 요압을 죽여 매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0절, 3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와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물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예, 까닭 없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말과 같이 하여는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죽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살인자까지 보호해주는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묻어주라고 이제 하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 그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일지라도 그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물론 그의 가족들에게 굉장한 부끄러움이었고 불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압을 죽일지라도 그를 매장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이제 곁에 있을 때 잘하고 떠나고 나면 없으면 구애한다는 말인데. 그 말이 갑자기 어떻게 제게 느껴졌느냐면, 너한테 뭔가 있을 때 잘하라고. 예. 그러니까, 뭐, 가진 것이 있다든지, 또 어떤 종류든지 힘이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 다윗의 그 조카거든요. 또 한 나라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에게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무엇이든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잘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을 짓누르는 도구로 삼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으면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게 비수가 되어 날라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로 삼을 때 그 인생은 날로 날로 승화되어 갑니다. 요압은 자신에게 있는 권력을 자기 야망 추구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력이 비수가 되어서 자기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F번 요압이 자신의 죽은 다윗 왕 몰래 죽인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찾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네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데레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예, 그 두 사람은 아브넬과 아마사입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까닭없이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의롭고 더 사는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그가 마땅히 처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압이 살해한 아브넬과 아마사는 다윗에게로 돌아와 다윗에게 투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요압의 삼형제인데 그 셋째가 아사헬인데 아사헬은 그 들로루처럼 발이 빨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발로 만용을 부리다가 그 아브넬이 찌른 창이 그 배에서부터 등 뒤로 뚫고 나올 정도로 찔려서 죽었습니다.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삼형제 요압, 아비세, 아사헬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었고요. 그 아마사는 또 다른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이니까 이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지간입니다. 그 다윗이 볼 때 요압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떤 권력을 남용하고 하니까 그 아마사를 그 군대 장관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요압이 알고 자기 이제 최고의 정적이 된 자기 사촌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을 다윗 몰래 행했습니다. 그 알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도 몰랐다는 의미의 아주 강한 금지나 부정의 표현입니다. 즉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은 다윗 왕이 모르게 독단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압에게 사필 귀정의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문학 작품에 보면 용어 가운데 시적 정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poetic justice라고 하는데 그 문학 작품에서 등장 인물들이 그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그 합당한 결과를 가지는 것, 그 문학 작품 속에서의 어떤 사필 규정, 이것을 시적 정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압에게 이 시적 정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10번 결국 요압은 죽임을 당했고 그는 어디에 매장되었습니까? 33절과 34절 볼까요?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흘러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예,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요압이 피를 흘리게 대한 흘린 피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는 뜻입니다. 그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한 아말렉 청년 그 병사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길보아 산에서 그 죽어가는 사울 왕을 만났는데 예, 거짓말입니다. 예,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여드리고 그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팔고리를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아말렉 병사는 사울 왕과 다윗이 좋은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 당연하게 칭찬과 함께 큰 상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그를 참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 사무엘하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무고하게 살해당하는 사람은 그 피가 속량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그 가인이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너는 몰래 죽였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 네 동생의 빗소리가 내게 다 말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당대 또는 그 자손의 때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잘못 사람들 죽인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내 자손이나 내 뒤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 이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이 되었는데 그 이 광야에 있는 자기 집이라고 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 광야는 황량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양이나 염소가 풀을 뜯기에 적당한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로 치면 그 앞산 동산의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요압이 죽은 후에도 수욕을 당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도 그 요압 아니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 자기 집에 그를 장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을 최대한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요압이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반역죄를 지었지만 지난 공적을 최대한 예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H번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이 된 사람과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35절 볼까요?
왕이 이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예, 분하야와 사독입니다. 아마 대대적인 행정 개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하야는 본래 시위대 대장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군사령관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된 사독은 이 이후 약 800년 동안 대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가문은 이 사독의 가문을 따라서 이어졌습니다. 그 주전 171년 그 셀류쿠스 그 시리아인데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가 사독 계열이 아닌 사람을 임명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가 950년, 970년 이 어간인데 그때부터 170년대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이 35절에 예, 그 분하야가 요압을 대신했고 또 그 사독이 아다를 대신하다고 했습니다. 예, 누군가의 삶은 또 누군가에 의해서 대신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원래 앞자리에 있다가 우리의 자리를 물려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앞자리를 우리가 거기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리에 대신하려면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 스포츠는 막 야구, 축구 뭐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 선수가 내가 만약에 프로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제일 먼저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1군 선수가 되는 겁니다. 예. 1군과 2군은 차이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아마 미국 가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2군 선수들은 꿈에라도 1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면 1군이 되면 끝나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같으면 축구는 11명이 하는데 그 엔트리는 한 그 두 배도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주전과 후보가 있잖아요. 그 후보 1군이 되었다고 해도 자기가 늘 후보 선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1군이 되었으면 주전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후보 선수면은 그 주전이 빠져야 자기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언제 빠질지 모르지만 그 빠질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훈련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전이 빠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 갔는데 자기가 잘하게 되면 자기는 계속 주전을 끼워차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또다시 후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연결해 준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연결시켜줘야 한다면 우리 각자는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연결고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36절에서 46절은 심의에 대한 징계입니다. A번 솔로몬 왕은 심의에게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건너지 말라고 했습니까? 36절 보겠습니다. 6절, 37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내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예, 예루살렘에만 가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그 동편에 그 있었는데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과도 같았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만 지나면은 그 이 시므이의 고향 바후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과의 단절을 명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므이는 도망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이제 환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가 진압을 당하고 그래서 다급해졌을 때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와서 다윗을 맞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윗이 충분히 징계할 수 있음에도 만약에 징계를 하면은 또 그 베냐민 지파니가 사울 왕의 지파를 뭐 천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배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므이에게 내려진 징계는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도록 정해 주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연금, 예, 집에만 머물면 가택 연금일 텐데 예루살렘에 머무니까 예루살렘 연금 정도가 되고, 예, 고향 바후림 사람들과는 격리를 통해서 다시는 어떤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번,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예, 38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나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예,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예, 지킬 수밖에 없었겠죠. 예,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의 명령입니다. 즉 솔로몬 왕의 명령은 바르고 정당하며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어도 좋다는 것의 동의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거죠.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 밖으로는 결코 나가면 안 된다는 의미로 명령했지만 시므이는 자기의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므이가 오래도록, 그러니까 뒤에 보면 3년인데, 예,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은 계약을 잘 이행했다는 의미이고, 또 솔로몬도 이제 그 안에 머물러 있는데 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서로 계약을 잘 이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번, 예루살렘에서 연금 생활을 하던 시므이는 도망간 두 종을 어디에서 찾아 데려왔습니까? 예, 39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와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르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시더라. 예, 가드에 가서 데려왔습니다. 도망간 두 종을. 그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참고로 블레셋의 5대 도시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입니다. 또 우리가 가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예,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이 가드는 블레셋이 아니라 유다의 그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한 38km,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기드론 시내고 이제 반대편이니까 시므이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 시므이가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하는데 이 아기스는 그 애굽의 바로처럼 그 블레셋 가드의 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다윗 때도 아기스였지 않습니까? 피난 갈 때도. 그러니까 다윗 때랑 지금 이때와는 한 5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갔다는 것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즉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명령을 오해하고 있었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만 건너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 이래도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 시므이의 행동을 다 그 솔로몬에게 보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세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떠난 것 알고 바로 알았다면 바로 보고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난 뒤에 누군가 그 소식을 듣고 전해준 것이거든요. 디번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불러서 무엇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했습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어디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통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게 이른 명령.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계약은 솔로몬 왕과 시므이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것과 같아서 그것을 어긴 것은 그 왕과 하나님에 대한 모두에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어겼다고 합니다. 이 경고는 굉장히 강한 제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강한 질책에도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시므이가 그 종이 도망갔을 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면 되는데, 왜 자기가 갔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종이, 그 도망간 사람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할 텐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소탐대실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큰 돌에 넘어지지 않고 작은 돌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 큰 돌은 피해서 가면 됩니다. 작은 돌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면 크게 다치게 됩니다. 예, 이 시므이는 자기가 정말 작은 돌이라고 생각했던 거, 저거 발로 차면은 널리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걷어찼는데 그 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그가 다윗 왕에게 행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다고 했습니까? 44절 보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느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예, 내 마음으로 또는 스스로. 예, 시므이는 솔로몬 왕과의 계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과거 다윗 왕이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자신이 한 일이 어느 정도 처벌에 해당하는지 모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 왕에게 그렇게 하면 당장 처형이죠. 예, 시므이는 자신의 행적을 기억하고 근신해야 했지만 근신하지 않고 경거망동했습니다. 예, 이 보면 그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예, 시므이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초심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초심이란 단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시므이가 그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받았을 때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또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봤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금방 압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만 벗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잘 지켰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마음을, 처음 것을 잘 갖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처음 것을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 것의 정신을 잘 갖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예, F번, 시므이가 분하야에게 처형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45절, 4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요하야를 분하야에게 명령하네. 그가 나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더라. 예,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이 45절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견고히 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내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6절은 12절과도 비슷한데 솔로몬의 이 숙정 작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왕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 초심을 잃고 나니까 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우리가 또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마음을 잘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그 주제가 부르게 됩니다. 어떤 주제가요? 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5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갑은 아리아달 제사장과 요압 장군 그리고 시므이는 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거나 바르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바른 선택을 하거나 바른 삶의 길을 걷게 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원칙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네. 세속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으면 바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예, 세속적인 가치관의 큰 특징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을 하도록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남보다 더 큰 것 가져야 되고요. 남보다 더 화려하게 살아야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자꾸 자기 기준이 되면 바른 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결코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으면 우리가 삶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더불어 행하고 주님을 목적 삼고 걷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으면 헛됨도 없고 후회함도 없습니다. 나번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경계를 벗어남으로 죽음의 길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을 하여금 믿음의 경계 밖으로 나가도록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기차는 철길 위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경계, 그리스도인의 경계를 넘도록 유혹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 있습니다. 한평생 말씀의 경계 안에서 사는 삶이 밋밋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복된 삶입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오남용하지 않는다. 오남용하지 않는다. 예.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와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기의 자리 또 자신이 가진 것이 목적이 되면 자신이 가진 그것이 흉기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샘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샘하심을 믿는다. 예,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는 차례대로 지난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장차 하나님의 샘 하심이 있음을 중심으로 수용하는 사람은 현재 삶에 신실할 수밖에 없겠죠. 예,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지켜야 할 선을 지킨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킨다. 시므이에게 주어진 선은 예루살렘 경계라는 선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동산이 그 가든이거든요. 그 히브리 말로도 가안인데 그 동산의 특징은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차단되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 시편 16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선 안에서 선 밖으로 나가는 삶이 죽음의 길이라면 선 밖에서 선 안으로 들어온 삶은 생명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선 밖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 그 밖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깊이 자각하고 그 선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로 말씀드리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줄로 재워준 구역 안에 있으므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예, 시편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그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이 말씀을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 왕의 친척으로 태어나고 그 나라의 최고의 장군으로 사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압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며 자신의 출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죽이는 것을 고마는 바르지 못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그것을 우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통로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긴 세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이 광야 저 광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옮겨다니며 지낼 때에도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겠다며 연 잔치에 동참함으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와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구역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역이 아름답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거어주신 손 밖에서 행복을 찾거나 참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늘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주일 예배와 구역 성경 공부를 비롯하여 우리 믿음의 영역이 건강한지를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하는 부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 모임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소망과 용기가 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심으로 삶과 삶의 나눔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샘하실 때가 있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구역 안에서 살아감으로 온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